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몸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능력을 얻습니다.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양소와 자양분을 섭취하는, 다시 말해서 흡수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비타민을 먹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소변으로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소변이 노랗게 됩니다. 이 영양소를 더 많이 몸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나노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노 방식으로 작게 작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더 많이 흡수하게 할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때에 그 영에 흡수되는 방식, 섭취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하는 유익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신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힘을 발휘함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영혼의 숙취가 됐을 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복됩니다. 2007년에 제가 중국 흑룡강성에서 다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몇 분하고 중국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이제 훈련시키는 그 집회에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데 약 한 120명의 그러한 지도자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자매들이 한 65% 정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기에서 느낀 것은 일단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갈급함이 이렇게 이 정도가 가능하구나. 우리 목사들은 밥을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3일째인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밥을 두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왜 밥을 두 끼를 먹냐고, 이렇게 뭐 식량이 부족하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각도 숨으로 흩어져야 돼요. 멀리서 와서 이분들이. 근데 이 4일 동안의 일정을 아주 잘 쓰기 위해서 밥 시간을 두 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전할 때, 한번 전할 때, 그때 통역하신 선교사님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한국말로 하지만 중국말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통역을 해가야 되니까. 그분이 외대 중국과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예화를 쓰다 보면은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계속 주워 쓰니까 한번 설교하는데 2시간 이상씩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가운데 그게 온 중국 지도자들이 그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갈급함이 답이구나. 갈급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경우, 그것을 반대말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 첫 번째,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분명히 존귀한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실 분은 통치자로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오신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초림과 재림을 같은 선상에 보았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두 산이 똑같이 보이고 구분이 되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한 산처럼 볼 때가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칭한 것에 보면은 초림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초림에 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출신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 나셨단다. 그러면 아니다.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시골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천한 동네였어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수도 서울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이고,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죄인들이 유배되는 그러한 지역에 해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천만에 하고 이렇게 배척을 했던 겁니다. 특히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왕처럼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저보다 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목수일을 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크지 않았을까?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 등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이 정도예요. 제가 타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은 아주 볼성이 없어요. 그 나귀에 약 70kg 이상 되는 남자가 그 나귀 등짝 위에, 새끼 등짝 위에 힘을 다 싣고 가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른발, 왼발을 땅에 디뎠다가 떼었다가 디뎠다가 떼었다가 그렇게 가요. 어른이 조그만하게 새끼 등 위에 결 조금 얹히듯이 마치 아이들 장난감이죠. 거기다가 어른이 타가지고 같이 노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예요. 보기가 그렇게 위험했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의 왕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생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외가 없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이거든요. 문맥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외 없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설마 아니겠지, 나는 영적 싸움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상관도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것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이 영적 실제가 나에게서 제외된 것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를 보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가만히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은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 안 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귀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몇 가지 지금 명령이 나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다 알아.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이 내게 주어진 이 동반자인 아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엄청난 진리가 나옵니다. 오랫도록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되고, 자기가 아내에게 실수했을 때 이것을 붙잡고 다시 보면 또 뭔가 보이고 자꾸 뭔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귀한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존귀히, 소중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 다룰 줄 압니다. 제 여자 어떻게 밤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 부부 사이에 조화가 있던가요? 어떤 진정한 행복이,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이 확보되던가요? 내 자신의 완고한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무시할 경우에 고생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리라 말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이것이 힘을 발휘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약 성도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관련된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중간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은 어디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첫 번째가 길가 6절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어디요? 바위 위. 7절 들은 가시 들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가 가시 들기고요.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해석 부분입니다. 큰 명심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다른 비유를 푸는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어떤 사람은 네 가지 토양 비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했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바에 의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2절 내 종류의 마음밭 또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 비율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 토양 가운데서 한 가지 토양만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에요.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을 일으키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무슨 가르침이 있을 때 마귀가 뒤에서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저항하는 가운데 내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것이 싫어집니다. 진리의 빛으로 그곳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 계속 어둠으로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운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가운데 계속 내가 불편한 어떤 주제가 반복해서 말씀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목사님이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목사님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나? 어떤 부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남편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남편에게 순종해야겠죠. 남편이 우리 집에 진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차단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를 반영한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지 진리의 검이 내게 다가올 때 피하지는 않는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바위 13절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아예 바위가 아닙니다. 흙이 조금 덮여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다 보니까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깊이의 결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빨리 수용합니다. 그리고 빨리 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인식이 안 되고 좋긴 한데라고 받아들이지만 뭔가 그 삶에 헌신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요구할 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스마트폰에 많은 어플들이 깔려 있는데 스마트폰을 포맷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포맷해가지고 다시 어플들을 받기 시작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어플 가운데 얼마나 몇 개나 필수 어플로 생각해서 새로 포맷되었을 때도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이라는 말을 써요. 필수적. 근데 그 외 어떤 어플들은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필수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러한 어플들은 자주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만 차지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겠습니다.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연습과 관련된 한 다섯 가지 아이템을 이야기해 볼게요. 운전 연습, 기타 배우는 연습, 또 외국어 학습, 운동, 다이어트, 이 다섯 가지 이야기했어요. 저 여러분은 시작해가지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중단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두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백이고 이렇게 피가 날랑말랑 할 정도까지 코드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두 달 걸렸어요. 그때 중단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F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노래 한 곡까지도 했는데 지속을 하지 못했어요. 외국어도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연결되기까지 헌신을 요구해요. 필수적이라는 깊은 확신이 있어서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할 때 그만둡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그 씨앗이 뺏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있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14절에 가시 떨기는 염려, 욕심, 쾌락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3개월 내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 새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계속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3개월 내에 집이 팔려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했을 때 3개월 동안에 계속 그것이 떠나가지 않겠죠. 그렇게 크고 작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4절, 좋은 땅 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을 해서 나중에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여섯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자, 좋은 땅 보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요? 단순하지가 않네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킵니다. 인내해서 결실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녹아지기까지 고투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철저히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희생을 치룹니다. 다른 관심을 제치고 말씀 실행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한 실제적 적용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잠입니다. 설교자가 졸리게 만듭니다. 아니요. 듣는 사람 스스로 잠에 빠집니다. 전날 충분히 잠을 잔 사람은 주일날 졸은 법이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에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미있는 예화가 나올 때만 잠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설교자들은 성도가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 고기에 해당되는 진리를 계속 던져주면은 자는 것 같으니까 우스개 흥미거리에 예화의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유 있게 예배 시간에 도착해야 됩니다. 허겁지겁 도착하면은 교회에 올 때 자동차 경주하듯이 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오게 될 때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집에서나 자동차 안에서 가족이나 아이들과 간에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본문을 미리 읽어와야 됩니다. 설교되어질 것을 읽어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어디에 설교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13절 한절 할지는 여러분이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12절 끝났기 때문에 13절 이후에 진행될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힌트를 드리자면 14, 15, 16절을 설교할 것인데 14, 15, 16절에는 한 다섯 번 읽어도 은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번을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 보따리 가지고 앉아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설교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곧잘 말하는 것을 듣는데 설교 듣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저 위에 있던 그 구역장 그 위에 조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요약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신문에 설교 요약이 다 돼서 나오지만 요약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내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가끔 펜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좋은 영적 훈련이 되었습니다.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설교 듣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군인 설교자가 메시지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말씀을 인간인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설교 비평이 아니라 진리 발견을 위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경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설교자를 용서하십시오. 2005년 3월 13일 제가 잘 아는 어느 고등학생의 영어 일기입니다. 2005년 3월 13일 영어로 적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번역했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의 설교가 싫다. 그의 목소리 톤과 천천히 말하는 것이 나를 졸리게 만든다. 가끔 나는 노트와 책을 가져와 설교 도중에 숙제를 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안다. 오늘 유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설교했다. 천둥 번개 같은 현상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심을. 심지어 유 목사님같이 지루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으면 인용 안 했을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대감으로 듣기입니다. 오늘 지루한 설교가 또 들어야 하나? 분명하게 제가 다는 큰데 지루할 것입니다.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바꾸어 놓을 메시지를 준비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없는 설교라도 뭔가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 바로 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걸로 볼 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우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의 해석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아니, 혹시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쟤가 왜 저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십시오. 이 설교를 목사인 나와 회중인 여러분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면은 얻을 게 없어요. 제가 엄청나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웃기고 쉴 새 없이 막 그 감동의 감동으로 이어나가야 그래야 완벽하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연사인 저와 청중인 여러분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엄청나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좋은 설교자로 애쓰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무를 오늘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갈등이고 씨름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듣는 입장으로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사교작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인데 그 사이에 불완전한 설교자가 서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설교자 모두를 다 합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설교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대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고 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듣기입니다. 설교를 설교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기대어 수동적으로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녹음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다시 듣는 분이 있는데 참 좋은 자세입니다. TV 앞에서 칩스를 먹으면서 시청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당신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감동시켜봐 하고 뒤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십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앙대학교 기독교 학생의 초청으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명쯤 모였더랬어요. 근데 제가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다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가슴 쪽을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가를 나누면서 저를 초청한 이가 젊은 전도사였고 그 형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이제 그 전도사 위에 다른 이제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씀 듣는 훈련 중에 하나래요. 앉아서 뒤로 기대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몸을 내밀듯이 경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거나 하지 마십시오. 필기하느라고 눈이 계속 노트에 있는 것도 좋은 설교를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와 설교자 눈이 계속 마주치도록 하십시오. 아주 강렬하게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흡수하려고 하는 듯이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워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진리가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내 삶의 원리로 정착되는 날이 있겠지라는 것을 열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불완전한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매 설교 메시지마다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방어성이 아니라 아주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진취적인 그러한 태도로 설교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 15, 16절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읽어주셔서 이 세 구절에서 무슨 선한 것을 뽑아낼 수 있겠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시고 참 많은 질문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이 진리가 뭔가 담겨있는데 무엇을 희미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